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서 15절로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가 지난주일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특별히 오늘은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 바울께서 자신의 직분과 사역의 목적 그리고 본질이 무엇이라고 알려주셨습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신이 되어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 사역의 목적이요 또 본질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의 사역이기도 하죠.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전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화목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사역의 목적이고 본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시간에 모든 교회 사역과 성도의 삶의 방향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과 화목된 교제를 예수님 안에서 늘 누리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왜? 그것이 복음의 목적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기 때문에 화목된 교제를 늘 누리고요. 하나님과 누리는 화목된 교제가 또한 우리가 서로 누리는 화목된 교제 속에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교제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는 우리 형제들과의 관계와 교제를 꼭 돌아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어려운 시간일수록 화목된 교제가 교회 안에서 한몸된 교제 속에서 더욱 나타나고 드러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더욱 모이기를 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뿔뿔이 흩어져서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돌아보며 함께 예배하며 함께 교제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요. 이 화목된 교제가 복음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사역이 거짓 사도들의 사역과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사도 바울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사역, 거짓 사도들은 외모로 자랑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영광의 천국 현실을 자랑하게 하는 사역이었지만 거짓 사도들의 사역은 외모, 즉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 육체의 것들을 자랑하게 하는 사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사역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으로는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 나오는 또 다른 한 이유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거짓 사도들의 사역을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아무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겠다. 그러나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의 대상을 육체적으로 보는 자들이었다는 거죠. 즉, 이 땅에 속한 모습으로만 보는 자들이 거짓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역의 대상들이 이 땅에서 최고로 잘 되는 것에 모든 사역의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이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게 하는 사역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숨겨진 죄성이 있었어요. 즉, 그런 거짓 사도들은 그들의 사역의 대상을 통해 얻고자 하는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거짓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도 육체대로 보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의 대상은 그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 천국 백성들을 부르고 그들이 하나님 자녀된 삶에서 화목된 교제 속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과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사역의 대상을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이해하고 전하는 복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세상을 쫓아가게 하고 외모를 자랑하게 하는 거짓 사도들은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복음은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누리게 하는 것이 참 복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오직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권능에 의지하여 화목의 메시지를 전하며 성도들을 예수님과 천국 축복으로 인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였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사역이고요. 이것이 또한 지금 우리 교회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사도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둘째는 너희를 위한 것, 즉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 자기 사역의 목적이었다고 말씀하세요. 앞서 오는 12절과 연결을 해보면 너희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들 앞에서 나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미쳤다는 소리를 듣든지 혹은 정신이 온전한 가운데 행하였든지 내 모든 사역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너희 고린도 교회의 영적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거짓 사도들의 목적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 사도들의 목적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사로이 자기 이익을 얻고 자기 배를 채우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싹꾼들의 목적이죠. 양을 잡아먹고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이 있었다.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동안 이로 인해 미쳤다는 비난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죠. 사도행전 26장에 가보시면은요, 24절, 25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메시지예요.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삶도 세상에는 미쳤다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당시 거짓 사도들도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세요. 정말 가서 사역하는 시간도 많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감옥에 갇히고 여러 고난과 핍박을 받고 피하여 가고 수도 없는 미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혀서도 풀려서도 기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미친 자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미쳤다는 소리는 사실 사도 바울만 들은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또 누가 이 소리를 들으셨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하시는 동안 예수님의 친가족들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며 예수님의 사역을 막으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미쳤다는 비난을 받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 백성들의 유익에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그러해야 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망이 예수님과 사도의 삶을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미친 자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야 맞다는 거죠.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의 삶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사역, 성도들의 삶, 성도들의 모든 교제의 목적도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내 삶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뜻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죠. 이 목적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주장하는 거고요. 이 목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과 교회, 성도들을 위한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삶을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도 미쳤다는 비난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미쳤다, 교회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의 사역을 해가고 이러한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교회를 미쳤다, 이 성도가 미쳤다고 너무 심하다고 비난할 거라는 거죠.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찾아오느냐? 예수님처럼 우리의 친가족들까지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우리의 가는 길을 막으려 할 것입니다. 사실 그런 경험 없으셨어요? 가족들 중에 다른 분들이 믿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교회와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셨나요? 너 하나님께 미쳤냐? 교회에 미쳤냐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에 미친 거 정말 잘못된 건가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땅한 거 아닌가요? 그래야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올바른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인 믿음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그렇게 가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길을 가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눈이나 내 평판이 너무나 중요해서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것까지는 가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점잖게 믿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기독교인인 듯 아닌 듯 세상에 그렇게 비춰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은요, 세상에서는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 세상 죄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그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심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미쳤다고 욕할 때 우리는 그들 중에 속해서 함께 미쳤다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자들 속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까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사도 바울이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도 온갖 고난과 핍박과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면서도 기쁘게 이에 굴하지 않고 더욱 힘써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힘, 그 이유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요? 그저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맹목적인 열심, 광신적인 믿음 거기서 나왔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러한 삶을 강권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첫 부분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무엇이 자기를 강권하셨다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자기 안에서 나오는 무엇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였다고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삶을 바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외에 다른 목적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갈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삶의 모습일까요? 사도 바울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고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강권하다. 영어라면 control. The love of Christ controls us. 우리를 다스리자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랑이 다스리다. 참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우리 삶을 주장한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요. 그러한 나라가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강요해서 억지로 해서 이렇게 안 하면 큰 벌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다스려지는 곳 어딘가요?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천국이 우리 믿는 성도 안에 이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고요. 천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 살아갈 것이듯 천국에 속하게 된 이 땅의 성도들도 복음을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것이 우리를 주장해도요, 사랑보다 더 크게 우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부모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형제들의 사랑이 함께 있을 때 우리에게 큰 힘이 생기잖아요. 하물며 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우리에게 더 큰 힘을 주는 것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요, 힘입니다. 그 어느 것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도, 고난받고 핍박받고 죽음의 위협이 눈앞에 있어도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 삶을 강권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이런 거예요. 그저 내 안에서 억지로 끄집어내서 나오는 열심과 노력과 도덕심과 자비와 긍휼,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강권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들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역사합니다. 기독교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모든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고요. 거기에서부터 섬기고 세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낮아져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헌신이 나오고요. 그것이 참된 열매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을 말하는 건가요? 우리 삶에서 뭔가를 체험해야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체험이 없으면 잘 알 수 없는 사랑입니까? 애매한 사랑인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들었을 때 우리 병을 고쳐주셔야만 알 수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했을 때 우리를 가난해서 건져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사랑입니까? 우리를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게 해주셔야만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랑입니까? 우리의 세상 필요를 채워주셔야만 아 그때서야 내가 누릴 수 있는 사랑인가요? 우리의 세상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만 이 사랑을 인정하는 건가요? 물론 우리는 그러한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섭리 속에서 믿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곧 변하고 사라질 것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세상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사실 세상 떡 안 주셔도요, 영생하는 떡 주셨잖아요. 세상 부요함 없더라도요, 천국의 영원한 부요함 주셨잖아요. 이 세상 생명이 끊긴다고 해도 영원한 천국 생명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함없이 확인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디서 확인해야 될까요?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 곳에서 드러났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 외아들을 화목제로 보내셔서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신 그곳에 참 사랑이 드러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도 바울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강권하는 것.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천국 백성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줄 수 없는 가장 크고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만 이 사랑을 확인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랑은 대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얼마나 큰 사랑이길래 다른 모든 사랑을 제치고 가장 우리의 삶을 강권하실 수 있는 걸까요?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구인지,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어떠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지를 통해 이 사랑이 어느 정도로 큰 사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 자신을 먼저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때,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때 우리는 어떠한 자들이었나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었습니까? 아니에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다. 8절에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이런 자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는 사랑이 어디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내리시고 지옥으로 보내셨는 것이 마땅했다는 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우리 정욕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던 자들이요.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자가 어디 있냐고요.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바치시며 우리 죄인들을 무한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거룩하신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시고 영원하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어 오시고 우리 죄인들과 같이 낮아지시되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우리의 죽음을 가져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무한한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치는 것도 큰 사랑이고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큰 사랑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성자 하나님이 한낱 피조물이고 그것도 원수 같은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피를 바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대체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형제 여러분, 누가 어떠한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떠한 사랑을 원수 같은 나에게 주셨는지 다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들까지 주셨으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셨으면 다 주신 겁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다 모아서 비교한다고 해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 사랑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셨고, 천국을 우리의 영원한 기업으로 모르게 해주셨습니다. 그저 잠시 있다 쇠하고 사라질 것을 주기 위해 이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사라지거나 변하지 않을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주기 위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거죠. 바로 이 사랑을 알게 하신 자는 더 이상 다른 것이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한 목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은 나를 사랑하는 목적으로 살았으니까, 그것이 내 삶을 강건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생명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바로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였습니다. 왜? 자신도 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헛된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원수여 죄인 중에 괴수였거든요. 그러던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대신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예수님의 사신으로 세워 화목케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신도 원수되었던 곳에서 화목되었기 때문에 원수된 세상 죄인들을 향해 화목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던 자신을 그 자리에서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셨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크신 사랑으로 돌이키게 해주셔서 지옥 심판에서 건져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고,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고,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까지 참여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복음사역을 할 때에 어디든지 갈 수 있었고요. 어떤 고난과 핍박, 죽음의 위협까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기 때문에 고린도서 6장 4절에서 5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까지 다 주님을 위한 영광으로 여기며 주님의 사랑 때문에 기쁘게 이것을 복음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도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사도바울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어떤 형편 속에서도 더욱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 사랑은 사도바울만 받은 사랑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던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고요. 복음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신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며,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감히 어떤 고난과 핍박을 만날지라도 이 복음 사역을 이뤄가며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5장 15절에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생활도 신앙이라는 것도 뭔가 섬기는 것도 결국은 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였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정작 돌아보지 않는 거죠. 주님의 영광은 정작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 후에는 그 사랑으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고요. 주님이 생명을 바쳐까지 사랑하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더 혼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교회 안에서 형제들과 한 몸을 이루어 교제 나누며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이 강건할 때에 이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소원과 열망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것을 온전히 증거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내 생명을 다 드린다고 해도요,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하셨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에.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에 주의 인자가, 즉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를 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열심이 부릴 듯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 다 주님의 사랑을 맛보고 알아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측량할 수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십자가 앞에서 기뻐하였던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젖어서 정말 이 무거운 죄의 짐에서 쉼을 얻었던 때가 언제였나요? 원수 같은 죄인인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나에게 잘못한 일을 정말 용서하기를 원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 예수님 사랑에 더 목말라하며 주일이 기다려지고 예배가 큰 기쁨이 되고 찬송가 한 가사 한절 한절이 내 진실한 고백이 되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형제자매들과 나누는 교제가 너무나 즐겁고 그들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고 그들의 나를 거부한다고 해도 더욱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싶고 내 모든 삶을 다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겠다고 눈물로 고백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너무나 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슬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강건해 주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열망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큰 사랑에 젖어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홀로 쓸쓸히 남을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이 힘을 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병들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 참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과 절망의 현실 속에 있든지 우리의 기쁨을 잃지 않고 인내하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힘주실 것입니다. 잠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고 회복하여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불만과 원망 가운데 우리를 정죄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만 바라보며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것입니다. 이 사랑을 붙드시고 이 사랑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강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강건하여 우리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게 해주시는 데오빌로 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지 않는 삶을 살고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돌이켜 그 사랑이 주장하여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일어서실 수 있는 분들은요,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9장, 힘 넘버 299, 하나님 사랑은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